우리가 보통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시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싸우게 되면요. 그 자녀 간에 아니면 친구랑 싸우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싸우게 내버려 두나요? 그래, 잘 싸워봐라 이러면서 싸움 구경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겠죠. 네, 싸울 때 어떻게 하죠? 그쵸, 일단 말려야겠죠. 두 아이들을 때려놓거나 뭐 이렇게 두 아이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그것을 말립니다. 말리고 난 다음에 그냥 어떻게 그대로 헤어지나요? 아니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하죠. 먼저 뭘 잘못했는지, 뭐 때문에 싸웠는지 먼저 물어보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를 만나게 다시 해주죠. 그래서 서로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얘기하게 해줍니다. 맞죠?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빨리 해먹. 이렇게, 네, 다그치기보다 뭘 잘못했는지 서로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하게 해준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해라고 얘기해 주라고. 네,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미안해, 빠이빠이, 이렇게인가요? 아니죠. 꼭 안아주라 그러죠. 네, 안아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금세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막 씩씩거리다가도 지금 아직 분위기 다 가라앉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죠? 곧 이내 친구가, 때로는 형제가 다시 같이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보면 어떻죠? 참 단순하다라는 생각도 드시고, 그래, 역시 아이들은 순수해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서 화해시키고, 뭔가 이렇게 서로를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어른이 되면 그게 그렇게 좀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화해시켜주는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가요? 누가 와서 둘이 뭐 잘못했어, 화해해, 뭐 이렇게 보응해 이러면은 금세 화해가 되나요? 아니, 그 뒤에도 마음이 꽁하고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 관계 때문에 찾아오는 힘듦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난 관계 때문에 안 힘들어 라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 실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는 정말 관계를 아예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가 다 이런 관계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사과했으면, 용서했으면, 먼저 이렇게 손 내밀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죠. 내가 먼저 다가갈 생각도 하지만 이내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늘 해봅니다. 여기 계신 중에 그런 고민 안 하고 사시는 분 없죠?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런 고민 하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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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네.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인지라. 네. 근데 우리만 이런 고민 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과 이렇게 있다가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오리까? 라고 물어보죠. 뭐죠?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있는데 쟤한테 몇 번 용서해 줘야 되지? 지금도 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와 동일하게 말이죠. 베드로에게도 그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7 곱하기 70은요? 490번이요. 네. 베드로가, 그래, 490번? 이러면서 가서, 한번 용서했어? 2번 용서했어? 490번까지 셀까요? 아니면 100번 넘어가면, 몇 번 했더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490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거기다가 70을 곱하면, 뭐, 언제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 될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이 말씀이 참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되고 참 좋기는 한데, 이게 마음에는 참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용서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겠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를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함께 용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알은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네 놀라워. 찬양 부르면은 저는 담임 목사님 많이 생각나는데요. 네. 민우를 안고 축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불렀다는 얘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옆에서 무슨 축복을 그런 축복의 찬송을 불러주냐.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찬양이 막 떠올랐는데 순간 담임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죄인임을 압니다. 얼마나 죄인인 줄 알면은 이 벌레 같은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셨어. 나는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야라는 그런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죠.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죄인뿐만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요? 원수 말입니다. 원수. 원수 생각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그 원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시고 원수인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게 있어서요? 사랑받을 요건이 돼서요? 아 그래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는 어디서 만나나죠? 외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이게 놀라운 삶의 지혜죠.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면 어떻다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고 앞으로 가면 마음이 막 괴롭고 뒤로 가자니 갈 길은 적인데 갈 수가 없는 상황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니 소망조차도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외나무다리로 몰고 가셔서요. 만나보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품고 사랑하는지 보이리라. 확증하시겠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소망이 되는 것은 내가 아직 주를 알지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되었고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는 고백할 수 있지만 내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는 살아가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용납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찬양했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에서도 얘기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 앞에 죄인이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옆에 있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에게는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예를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종의 비유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이 만달란트 자신에게 만달란트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니 만달란트 빨리 갚아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빚진 자가 어떻게 하죠?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얘기하죠. 그 임금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 가녀라고 그리고 또한 불쌍한 그 사람에게 탕감을 해줍니다. 만달란트요. 수치적 가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꽤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 탕감받은 이 빚진 사람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다시 그 탕감을 받고 룰루랄라 아,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나 용서받았네 라고 생각하고 나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으로 길을 가는데 누가 보이는 거죠? 100달란트 빚진 자가 보입니다. 외나무 다리죠. 만났죠. 저 원수 나한테 100달란트나 빚져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녀? 라고 하면서 그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빨리 갚아! 라고 말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00달란트 빚진 자도 동일하게 제발 한 번만 제가 조금만 있으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한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라고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만달란트 빚진 자는요. 자기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용서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감옥에 쳐넣죠. 감옥에 쳐넣은 뒤에 그 주위에 있던 간수와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저 사람 좀 전에 만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그래서 탕감받고 갔던 사람인데 왜 넣었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옥에 넣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뒤에 마무리가 이렇게 되죠. 임금이 그 어떤 임금이 와서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어찌하여서 네가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서 네가 이렇게 행하였느냐? 만달란트 빚진 것을 내가 사하여 주었는데 가서 그 100달란트도 용서해 줄 수 없더냐? 그것을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 당연하다 상식이다라는 것이죠. 네가 용서받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다시 갚아주는 것, 그것을 용서함으로 다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게 상식 아니니? 네가 저지른 죄악과 네가 빚진 것을 생각해봐. 너는 네 빚진 것을 용서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지. 즉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달란트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살아가는 순간순간 마주대하는 가족, 남편, 자녀들을 대할 때는 그 작은 것 하나에 못 이겨서 곧 잊고 그를 정죄하고 그와 싸우고 난 뒤 먼저 손 내밀기보다 내가 부모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중학생이면 지금 질풍노도식이니까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잊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다는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신 그런 사랑에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먼저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용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먼저 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전제하에서 분명한 것은 너희가 수동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너에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관계를 묶고 꽁꽁 묶어서 용서 안 해. 나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늘에서도 꼬인다는 겁니다. 내가 그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나님 저 사람 정말 힘들고 내가 용서하기 버겁지만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간청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서 그 한마디 떼기 어렵지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풀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은 그저 하나님이 너 용서해 가서 해 라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떠한에 따라서 나도 너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끌어가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나쁜 마음, 나쁜 생각, 그 말들을 자꾸 반복하면 그런 말들과 그런 생각들로 어떠한 사람을 비방하고 그렇게 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에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의 관계와 너의 삶에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용서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저 가서 내가 널 용서할게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먼저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능동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요. 가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능동적이라고 해서 그냥 용서해 그렇게 가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왜곡돼서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영화 밀양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런 용서 때로는 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거기에서 보면 이 전도연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잃고 시골에 내려온 뒤에 자녀와 자기 아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아들이 유괴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인이 잡혀서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뒤에 이 전도연이 내려와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뒤에 한참 뒤에 그의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한 뒤에 그 죄수를 만나러 가죠. 왜? 용서해 보려고. 내 마음에 이 갑갑한 채찍이 확 내려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용서를 구해 보려고 나아가죠. 그때 잘못된 용서의 방법이 나오죠. 그 죄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 이미 용서 받았습니다. 그때 또 잘못된 태도이긴 하지만 이게 좀 왜곡돼서 표현됐긴 했지만 전도연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다 끝난 겁니까? 라고 반감을 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뒤에 벌여가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다고 해서 뭔가 쉽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 용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과정,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용서의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능동적인 용서의 상황이고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태도, 능동적인 태도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꽁꽁 묶였던 관계, 그것을 우리가 풀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능동적으로 얘기하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나아감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그 시간을 굉장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 뼈아픈 그리고 마음을 깎는 노력 가운데에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거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하지 아니할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요. 너희가 용서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먼저 맞추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무엇이 떠오르죠? 아, 그 사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갔던 사람이지. 그 뒤에 어떻게 되죠? 총리가 되었던 사람, 하나님께 연단과 어려운 가운데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에 7년간의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여서 그 바로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휘황찬란하고 뭔가 고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요셉, 그리고 또한 총무가 되어서 높임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요셉을 잘 기억합니다. 근데 보통 그까지만 잘 기억하고 그 뒤에 이야기가 조금 사실 길기는 한데 그냥 뭐 형제들하고 용서했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끝나지, 그래서 뭐 야곱이 내려왔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그가 총리가 되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제들이 왔을 때의 요셉의 태도, 마음, 그가 어떻게 그 형제들과의 관계를 풀어갔는지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총리가 되었던지 그리고 또한 그가 감옥이나 노예로 있었던지 어느 때나 함께했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맞추고 있던 이야기는 그 형제들, 열두 형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살고 있던 땅까지 기근이 와서 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대면하고 만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냥 총리에게, 그 애굽의 총리에게 제발 곡식을 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조금 부탁한다고 간청하죠.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두 번을 한 뒤에 이 요셉이 자신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스스로의 그 요셉의 태도와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5장 7절 8절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팔은 사람인데요. 형제이지만 형제처럼 보이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이미 자기는 총리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 말 한마디에 다 죽어도 아무 흔적조차 없는 사람들일 텐데 그는 그가 겪은 노예와 감옥의 생활과 총리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그가 깨달았던 것은 아,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이 가족들 때문이구나. 이 온 지방의 기근 때문이구나. 나를 이리로 보낸 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그 입술 밖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용서의 마음을 이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질고 같은 그리고 또한 어려운 환경과 다시 총리로 떠오르는 이 순간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의 삶,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듯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단호하게 그들을 처단하고 복수를 위한 칼을 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 말씀에도 내가 순종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요셉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코리 텐 품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여성분이 가족들 모두가 나치, 즉 독일의 집에 아예 유대인들이 다 잡혀갔을 때에 그 가족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족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던 간수에 의해서 성폭행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해방이 있고 이 사람이 해방되기 이전에 먼저 어떠한 전산사의 착오로 이 여인이 코리텐품이 풀려나게 되게 되죠. 풀린 뒤에 그가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자신의 가족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자신이 어떻게 해서 풀려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또한 그 나치로부터 즉 독일로부터 받았던 그 압제를 다시 한 번 더 치유하고자 하는 치유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갔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이 코리텐품이 간증하러 갔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에 가서 간증을 막 하고 있는데 간증이 끝날 무렵 저 뒤에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 뒤에 낯익은 모습의 남자 한 명이 앉아 있더랍니다. 간증이 끝나고 기도회가 다 끝난 뒤 그 남자가 뚜벅뚜벅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죠. 점점 걸어올수록 이 코리 템품은 저 사람이 누군지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자신까지 성폭행했던 독일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간수였습니다. 그 간수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올 때마다 이 코리 템품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 앞에 올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발짝 더 가까이 오고 거진 코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그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를 용서하라는 내 말에 순종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너를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품고 그 사람과 함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라, 내 말에 한 번만 순종해 줄 수 없겠니? 그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대화 한번 나와 보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기에게 밀려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또한 그 두려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 뒤에 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그 깊숙이 감춰두었던 악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높여드리고 살아왔지만, 그가 경험했던 그 한 간수를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아무 생각 없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나아갔던 그것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오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먼저 손 내밀고 낮추고 용서하면 세상은 우리를 얕잡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한 관용의 덕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넉넉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용서해서 용서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양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은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게 원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용서함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